이사야서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아멘.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긴 성경이에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7장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40% 설교한 겁니다. 약 한 5분의 2 정도를 설교를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28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 요약을 나눠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본다면 1부, 2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3부를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제가 1부, 2부, 3부라고 구분해 놓은 거는 그냥 제가 설교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에 대한 그 학자들의 책이요, 무궁무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를 다 그대로 들으면 뭐 저도 헷갈려요. 뭐가 맞는지 저도 헷갈려서 그냥 설교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좀 했는데요. 1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1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유다에게 위기가 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그 유다에게 가르쳐주기를 야 니네들 말 안 들면 매 맞는다니까. 봤지? 이 옆집에 있는 애 봤지? 얘 말 안 들어갖고 조 터지잖아. 아 이게 거칠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조 터지잖아. 그러니까 너도 말 안 들면 매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장부터 이스라엘 즉 유다 땅의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랫동안 다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는 세상의 세력,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세력은 유다 옆에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세력들을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유다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크게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 이렇게 나누는데 남쪽 남왕국 유다에게 관심을 가지고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봤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2부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28장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8장부터 35장까지를 3부라고 정한 거예요. 이 3부에서는 사실은 또 같은 이야기예요. 3부에서는 구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라는데 상황은 바뀌어 있어요. 상황은 바뀌어 있어요. 우리 조금만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볼게요. 기억을 되짚어 보는데 유다, 남왕국 유다의 당시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기억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하는 막 그때예요. 1차 공격은 이미 끝났고 2차 공격을 하고 막 그럴 때에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 지금 힘들게 됐으니까 우리 좀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힘을 빌리는가 하면 저 동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신흥 국가가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신흥 국가의 이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앗수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니까 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빌미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정복을 합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남왕국의 아하스 왕은 그러면 그렇지 아수르가 오면 우리 도와줄 거야 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먼저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북왕국을 멸망을 시켜요. 그러면서 유다 땅에 들어와서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헷가닥으로 바뀐 거예요. 그냥 뒤통수를 치듯이 바뀌어갖고 남왕국 유다 땅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당시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하나를 포위를 하고 막 약올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왕은 누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왕,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도 우리는 선한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기는 맞는데 히스기야 왕이 다윗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맞기는 선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구하면서 한쪽 눈은 한눈을 팔아요. 한쪽 눈은 한눈을 파는데 이러다가 우리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바라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남쪽에 있는 애굽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돕겠다고 와요. 오다가 아수르한테 져요. 그러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로 오늘 28장부터 되어지는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인데, 자, 그런데 북왕국으로 여러분이 좀 돌아가야 합니다. 북왕국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요.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북왕국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가 하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제일 커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크니까 이 사람들이 하자 그러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별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개정 성경에 보시면 28장 1절 그 위에 작은 제목이 하나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 에브라임의 면류관이 발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면류관이 발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오늘은 서론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을 하는가 하면 기원전 722년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을 하는데 이 28장부터 쓰여졌을 때는 기원전 730년쯤 돼요. 그러니까 북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한 8년 전에 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지만 지역마다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저는 배우기를 이런 단어로 배웠어요. 6.25 사변. 아시죠? 요즘은 또 한국전쟁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6.25 사변 때 전쟁이 딱 발발하자마자 북한의 공산군이 쭉 밀고 내려오잖아요. 밀고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어디만 남아요? 부산만 남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역사 공부 잘하신 분들이에요. 부산만 딱 남았어요. 부산만 남았는데 거기로 도망을 피난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북한에서부터 도망온 사람도 있고 황해도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고 거기 들어왔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런 대한민국의 전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 기사로 외신으로 외국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외국으로 갔습니다. 외국에서 신문을 보면서 대한민국 망했대, 다 뺏겼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남은 곳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부산이 하나 남았잖아요. 겉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멸망한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부산은 남아있어요. 그때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드는 이야기, 부산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부산으로 피난 온 황해도 사람, 경기도 사람, 충청도 사람한테 아유 오죽 띨띨 맞으면 은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고향까지 다 뺏기고 여기까지 도망온대. 야, 이 부산 사람 봐라. 부산 사람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 지키고 있잖아. 너희들 우리 없으면 꼼짝 못해. 그러면서 부산 사람들이 자랑질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딱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사마리아만 남았어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사마리아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가 야, 다른 지역도 다 빼앗겼대. 우리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회개하자. 이랬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우리는 똑똑해서, 우리는 잘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독립국가로 남아있다라고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단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야단치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 글을 쓴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히스기야와 남한국의 유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 사마리아가 이 지경이 됐어. 근데 유다 백성들아,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야기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마이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미가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1장 6절 7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버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한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니. 미가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 사마리아가 들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포도 심을 동산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휴, 포도 심을 거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 살고 있는 데가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냥 농장으로 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교만한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면류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관이에요. 왕관 같은 그런 관이에요. 근데 이 교만한 면류관으로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를 보면 왜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요, 그 지형이, 사마리아가 있는 지형이요, 이게 산봉우리 같아요. 산봉우리처럼 산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계곡이 되잖아요. 골짜기가 되고 계곡이 되는데 사마리아는 산봉우리처럼 오똑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왕이 쓰는 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쓰는 관 같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별명을 부를 때에 아유 저 면류관이야, 저 면류관 사람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빗대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이 면류관인 사마리아의 모습이 두 가지로 이사야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술에 취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술 취하고 있는 면류관이라고 호칭을 받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아니 그 정말 술 취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술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술 취한 것을 은유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향락, 세상 향락, 쾌락에 빠져서 산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의 학자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싶어요. 대부분의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술에 취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에 거의 비슷한, 딱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출신은 유다 사람이에요. 남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골 갔고 제가 그냥 한국에서도 서울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한 말 가지고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없기를 바랍니다. 강원도에 돌짝밭에서 바위산에서 감자 캐고 사는 사람처럼 산 사람이 아모스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뭐 감자를 캐고, 감자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감자 캐고 장작을 해가지고 오일장에 가는 거예요. 장터에 가서 이제 물 교환하고 물건 팔고 자기가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데 그 장을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로 갑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아모스의 마음을 건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입고 사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예언을 하고 경고를 해요. 그게 아모스서예요. 근데 이 아모스가 그의 책에서, 그의 책,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사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야, 니네 여름궁 따로 있고 겨울궁 따로 있고 상하궁 있고 큰 궁들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잘난 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궁들도 화려하고 멋있는 거죠. 실제로 현대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요. 이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가 그렇게 화려한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술에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술에 쩌들어 있는 모습이 저는 말로 정말 술에 쩌들어 있고 술 취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쪽이 더 가깝다고 보는데 아모스가 증명을 해요. 아모스가 아모스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에 다 짓밟혀 있고 자기네 하나 남았거든요. 자기네 하나 남았으면 그리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술도 대접으로 마시고 있고 몸에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향수로 머리 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향수로 머리 감고 그리고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셔가면서 에이 우리는 까딱 없어, 무슨 문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스러움에 빠져있고 안일함 속에 젖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결혼기념일이 됐어요. 결혼기념 30주년, 40주년 됐어요. 그래서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맛있게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빨간색 포도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이 무슨 기념일이 돼서 그 식당을 갔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걸 봤어요. 세상 쪼개지는 것처럼 시험에 들어가지고 라스베가스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목사가 이상해요, 장로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금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예요. 술 취하지 말라예요. 어쩌다가 술 한 잔 먹고, 그런데 술 없으면 밥 못 먹고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중독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술 한 잔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당신 술 마셨으니까 지옥 갈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술 중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가 술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꽃으로 비유를 해요. 꽃으로 비유를 하는데 시들어가는 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쇠잔하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냥 시들어가는 꽃이에요. 시들어가는 꽃으로 비유를 하는데 왜 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사마리아를 꽃으로 비유할까? 이게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가면 관, 그러니까 왕관 같은 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꽃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야, 니네들 관이라고? 면류관이라고? 그래, 면류관은 맞다. 그러면서 발음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제가 발음을 잘못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이라고? 그래, 너희들 관은 관인데 꽃과 같은 거 아니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지부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관은 관인데 꽃은 꽃인데 어떤 꽃이라고요?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일 때 자녀들이 꽃다발을 선물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꽃을 화병에다가 이쁘게 담았어요. 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죠? 이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꽃잎 하나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아스피린도 좀 집어넣어보고 영양제도 칙칙거리고 뿌려보고 그런데 계속해서 말라요, 안 말라요? 시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볼품 없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버리죠? 그래서 버려요.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다 탁 넣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라스베가스는 쓰레기통을 치워가니까 회사가 오잖아요. 트럭이 오기까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쓰레기통을 한 번씩 열어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니, 불쌍하다, 아깝다 그러는 사람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갖다 버렸잖아요.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골짜기 너희들 교만한 모습으로 잘났다고 사치하고 아니라고 평생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자랑하고 있느냐? 웃기지 말아라. 시들어간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를 대놓고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도구를 등장시킨다고 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보라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잘 들어, 잘 봐, 사마리아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거기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 아수르예요. 내가 그 아수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이 잔혹합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그 이야기를 2절 말씀에서 점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글을 잘 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쏟아지는 우박같이. 여러분, 우박이 때로는 탁구공만한 거 뭐 가끔씩 나잖아요. 뻥을 조금 하면 당구공만한 거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유리창이 깨집니다. 차유리가 깨지고 집안유리가 깨지고 항아리가 깨지고 때로는 사람이 머리 맞아서 기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박을 쏟아지는 우박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광풍은 어떻습니까? 파괴한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그 허리케인을 하나를 보여줬지만 미국의 동부에는 허리케인이 있고요. 한국에는 태풍이 있고요. 그리고 중부지방에는 그 트위스터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이 불기도 하잖아요. 집을 날려버리고 송아지를 날려버리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그게 파괴하는 광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점차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이 아주 심각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큰 물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의 큰 물이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의 큰 물이 노아 홍수 때 내렸던 큰 물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창세기 6장을 봅시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홍수를 일으킨다고 했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질문, 40일 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그 40일 동안 비가 내린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하늘에 있는 창수, 하늘에 있는 물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제가 의역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물을 담아놓고 있는 물창고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물창고의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물들을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땅 속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물이에요. 그 물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 멸절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절 끝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면류관을 땅에 집어 던진다 그러는 거예요. 시든 꽃을 꺼내서 화병에서 끄집어내서 쓰레기통에다 넣습니다. 쓰레기통에다 넣을 때 던지면 아플까 봐 여러분 하나씩 큰 쓰레기통에 들어가 가지고 집어넣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집어 던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잘난 척하고 있고 교만하고 사치하고 호화스럽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안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마리아를 들어서 땅으로 내 동댕이질 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3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관을 밟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짓밟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멸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마리아를. 도대체 사마리아가 어땠는데? 자랑질하고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자랑질하고 있고 우리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치스럽고 안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문제가 이거예요. 아이 그래요. 멸망할 때 멸망하더라도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럴 겨를을 안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리아가 신속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을 최의원이라는 교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구약학자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새 주문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을 하셨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기름진 골짜기의 끄트머리에 있는 아름다운 영광이 꽃피어 떨어지면 여름이 오기 전에 그 다음 단어가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맛물 열매가 맺을 것이고 살피는 자가 그것을 보면 그것을 손으로 따서 삼킬 것이다. 우리 요즘은 이런 단어 안 써요. 맛물 이런 말 안 쓰죠.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물 하수가 이렇게 펌프질 하잖아요. 펌프질 할 때 물 하나도 없으면 펌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물 좀 조금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물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하듯이 여기서의 맛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먼저 거라는 것이에요. 무화과나무는 보통 8월 달에 추수를 합니다. 한여름에 추수를 하는데 가끔씩 정신 못 차리고 먼저 열매 맺는 애들 있죠. 먼저 열매 맺는 애들을 만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 열매가 맺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아유, 얘가 이렇게 일찍 열렸어. 그리고 따먹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그날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그때가 아니라 그때보다도 더 훨씬 전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처음 익은 열매를 사람이 어휴 무화과 열렸네 그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리아의 멸망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아 이렇게 살다가 즐기다가 죽으면 되지 뭐 그럴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거는 입에 바르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자세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호화스럽게 살고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좋은 차 타줘도 괜찮아요. 좋은 집에 사셔도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좋은 집과 좋은 집에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This is what I did. I deserve it. 난 이래도 된다라고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구원이 온다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지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했던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사마리아의 멸망을 유다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겸손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속삭이고 계십니다.